생애 빛 예배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천연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권능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 찬송합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달려가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변덕이 심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셨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아마 어떻게 죽었든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주 라는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 내려주시니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여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세심한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를 흡족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각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평안하십니까? 아, 이 요즘은 평안하십니까 하는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과 일본 집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심한 몸살 감기를 좀 알았는데, 아, 참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몸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 이런 아주 놀라운 말을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아, 이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 했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의 그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가한지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지를 우리가 판단할지인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서와 대제사장과 또 관원들과 그 문중들이 다 이들을 잡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그 듣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지를 못하고 풀어주는 그러한 그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부의 관리들과 또 혹은 대통령 앞에 나가서 잡혀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기별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강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는 하고 또 남들에게 말은 하지만은 내가 정말 권력 앞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조를 올바르게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만약에 높은 정부가 아니면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꼭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을 기준으로 오늘 저희가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은 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 같아요. 제일 고대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아주 노심초사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죠.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만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의 그 수의가 개어져 있고 또 머리에 둘렀던 두건은 또 딴 데 개어져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누가 훔쳐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가는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달리기를 훨씬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훨씬 먼저 동굴에 도착은 했는데 무덤 앞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이 먼저 안 들어가요. 그 무덤 안으로.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고 나이가 좀 들었던 베드로가 도착해가지고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제 만나시죠. 마리아가 보니까 천사가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천사들을 만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날 만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순간에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나타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하면은 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자기는 들었는데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드레 있다가 여드레 성경에 여드레 있다가 했으니까 8일 후죠. 8일 후에 또 그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 앞에 또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마를 보고 도마가 한 말을 누구한테 전해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좀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이 두 번째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을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렇게 이제 만져보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그렇게 요한이 적고 있는데 요한은 늘 요한복음에 적을 때 자기 이름을 안 적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참 요한의 자신감이 부럽죠. 우리도 남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날 참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늘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의 놀라움을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이 지났어요.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절기 동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움직이고 싶었지만은 유월절에 그들이 움직이면은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받는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는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움직였어요. 움직이는데 몇 명이 움직였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들이 나와요. 베드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그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자고 했던 도마, 그 다음에 그 나다나엘,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나다나엘 있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 거기다가 이름이 없는, 이름을 적지 않은 두 제자. 누굴까요? 그 하늘에 가보면 우리가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 이 베드로의 형제.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그 고향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복음 활동을 하던 곳이 성경에 보면은 3년 동안 거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가버나움 그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아,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하던 그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폭풍우 치던 밤에 갈릴리 바닷가에 자기들이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바다를 좀 건너가고 있었는데 태풍이 쳐서 그 심한 태풍 가운데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저기서 누가 걸어왔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또 거기서 또 고개를 조금 돌려서 갈릴리 해변 언덕을 쳐다보니까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천명을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열두 광주리나 되고 그 다음에 또 3천먹이를 먹인 기억,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러한 그 이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그 갈릴리 언덕이 자기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서 또 조금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그 가버나움도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갈릴리 해변에 내려오니까 그들의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과 만났던 기억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늘 쉬거나 또 혼자 계시거나 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 내가 처음 주님을 어떻게 만났던가. 또 우리 주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가를 늘 명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들이 낮에 내려왔는데 이제 저녁이 잘 되려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는데 그들이 입었던 옷들이 남루했어요. 옷들이 다 남루해지고 신발도 다 떨어져 가고 저녁에 먹을 음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 형제들 우리 그냥 고기 좀 잡으러 가자 오늘 저녁에. 예,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원래 어부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굶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날 하룻밤 그냥 가서 그들이 물고기 잘 잡으면은 밤에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으니까 하룻밤 잘 잡으면은 그들이 옷도 좀 마련하고 새 옷도 음식도 좀 마련하고 여비를 좀 가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그 일곱 명의 모든 제자들이 아 같이 가십시다 우리 형님. 베드로 보고 아마 형님 그랬겠죠.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잡는 선수들이에요. 그들이 원래 물고기 잡는 어부들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그물을 아무리 던졌는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낚시하러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으면 굉장히 재미없어요. 저도 어릴 때 낚시 많이 해봤는데 고기가 좀 잡혀야 재미가 있는 거지 고기가 안 잡히면 재미없죠. 그러나 특히 또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면 낭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밤에 고기를 잡는 동안에 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그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 아주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고기는 밤새 안 잡히는데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하고 이렇게 했지,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지, 아 그때 그라사 광인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우리가 베드로 형님 옛날에 그 물 위로 여기에 좀 요정돼서 걸었죠, 뭐 별별 예수님과의 추억을 그가 밤새 물고기는 안 잡혔는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새 그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동안에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서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오셔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셨어요. 자,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밤새 잡았는데 안 잡혀서 그들이 실망하고 배를 거의 갈릴리 바닷가에 근처로 이렇게 배가 이제 왔는데 아침에 되니까 새벽녘에 어떤 사람이 물가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멀리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 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그 낚시하러 가면은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저도 많이 그러는데 저도 그 시에클 바닷가에 저희 집 앞에 바다 있기 때문에 내려 산보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으면 꼭 가서 물어봐요. 좀 잡았습니까?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누가 물고기 잡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시오. 야, 참 그런데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닷가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원래는 깊은 데 가야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는 밤에 낚시가 되는 거지 해가 떠올라오면 고기도 잡히지도 않아요. 맑은 바다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좀 던져보시오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들이 그물을 쫙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세 보니까 뭐 고기가 몇 마리 잡혔냐 뭐 153마리나 잡혔어요. 큰 고기 153마리나. 자, 그러니까 153마리 잡혔다는 말은 이 일이 실제라는 얘기죠. 예, 그냥 지어내면은 이 얘기를 그냥 고기가 많이 잡혔다 기록했을 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요한이 젊어서 눈이 좀 더 밝아서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아, 그래서 얼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형님 주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옷을 벗고 위에를 벗고 아마 날씨가 따뜻했는지 힘이 들었는지 옷을 겉옷을 벗고 이렇게 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이십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걸치고는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고기를 두고 자기는 물에 뛰어들어서 첨벙첨벙첨벙 해서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섰어요. 섰는데 할 말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는 그러한 듯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왔기 때문에 그가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다 하니까 고기도 버려두고 친구들도 버려두고 얼른 물속에 뛰어들어서 왔지만은 예수님 옆에 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베드로가 서 있는 장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런 거 볼 거예요. 하늘에 비디오를 싹 돌려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난감했으며 또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을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해안가에 해변에 모닥불을 키우고 거기다가 떡을 좀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좀 구워 놓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잡았는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너라. 아침을 같이 먹게. 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다시 얼른 배로 가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이제 해안가로 물고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날 이제 해안가에 모여서 이제 고기를 다 세하려 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였더라.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해안가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아침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그들 앞에 물론 두 번 나타나셨지만은 다시 해안가로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세 번 찾아가신 것 같아요. 단체로 만난 거 말고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세 번 찾아가셨는데 처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한 번 찾아갔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두 번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두 번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제 널 어떻게 하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그날도 베드로가 그물을 하루 종일 쳤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 때였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떠나가십시오 하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앞으로 뭘로 쓰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베드로를 픽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의 그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 참 훌륭한 분이에요 베드로는. 자, 그랬는데 그때 두 번 찾아오셨고 개인적으로 지금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자, 아침 조반을 먹는데 여러분들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까요? 분위기가 좀 어두웠을 것 같아요. 왜?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베드로 때문에 이게 선뜻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하도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얘기해요.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 민망해서 대답할 말이 없다가 어떻게 얘기하죠?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자,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은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까요?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쪽으로 그물을 좀 던져라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될 것이에요. 예, 많은 부분에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이익, 내가 좋은 방법, 예, 내가 이익을 볼 방법들,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예수님 편에다가 투자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때 이제 옷이 남루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그들이 밤새 우리 주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한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하는 막막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그물을 이쪽으로 던지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지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암시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게을리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 너희가 나의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인도하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얘기 속에 그렇게 포함이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예,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도 주지만은 더 좋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아주 침묵해서 말할 수도 없는 이 베드로가 체면이 깎일 대로 다 깎여 있어요. 그가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자기들이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는 자기 스스로 내가 제일 마지같이 생각하고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행동에 있어 제일 행동대장 같고 그래서 무슨 일까지 합니까? 예수님 잡히기 전에 제사장의 그 종의 길을 갖다 말고의 길을 갖다가 칼을 촥 빼가지고 싹 잘라버리지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좋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칼을 싹 빼가지고 상대방의 길을 이렇게 확 자를 정도의 과감성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아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강하게 남들 앞에서 주장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으니 체면이 코가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질 정도로 체면 다 깎인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다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여러분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쁜 일 저질렀는데 여러분들의 그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면은 참 난처하겠죠. 그럴 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성경에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뭐 이렇게 참 어려운 말을 써놨지만은 부드럽게 얘기하면은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얼마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예, 자 조금 있었어요. 조금인데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와, 두 번 물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굉장히 곤란하겠죠. 한번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또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첫 번째 말할 때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사실은 성경에는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그 말이 같은 말이죠. 자, 그러고 조금 있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은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물어봤어요. 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아, 우리 주님께서 날 믿지 않으시는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날 믿지 않으시나 하는 아주 심한 자괴감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용기를 끌어내 가지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다시 또 해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마지막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또 부탁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벌써 알고 계시죠? 왜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체면이 다 깎이고 앞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평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 표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 번을 부인했는데 세 번을 찾아오셔서 세 번을 질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사랑, 또 너그러움, 동정 많으심. 아, 정말 우리 인간들하고는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 번 욕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안 보죠. 용서는 해줄지 모르는데 나는 보지는 않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예, 우리 마음은 참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 체면 깎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세 번을 체면을 세워주면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탁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놀랍도록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영감의 글에는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그 제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그가 입으로 그냥 말을 쏙 해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기를 제일 먼저 빨리 하고 아까 말고의 길을 잘랐듯이 모든 일에 충동적인 면이 있었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뒤에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완전히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양을 먹이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거나 또 교회 지도자로 일을 하시거나 하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데 큰 주의가 필요하고 또 친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주의와 친절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남들을 가르치고 또 세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러한 그 품성의 소양이 필요한데 우리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니까 처음에는 막 늘 지각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기를 잘하고 또 말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그냥 확 말을 해버리고 예, 그렇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자기가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베드로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 다음에 온순해진 베드로를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베드로는 이 늘 자기의 실수, 예, 자기가 이제 목회 생활 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하는 모든 목회 생활 동안에 그가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체면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굉장히 그렇게 노력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아주 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리를 다시 오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늘 우리 주님께 참으로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하는 자들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다른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거나 또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소양을 다시 개발하고 또 그가 침착해지고 온유해지고 아주 유순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고 또 남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고 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남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 마지막 그러한 시기를 통과하는 백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지식과 박애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에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은 목사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생활로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속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 그 자기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 체면을 다 세워줬어요. 다 세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침 다 먹고 난 뒤 베드로야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둘이 해변가를 산책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예, 갈릴리 바닷가니까 해안가를 산책을 좀 싹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다시 하는 걸. 공개적으로 이제 체면을 세워준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개인적으로 우리 베드로를 위로해 주세요. 참 이 장면을 읽고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챕터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가 많으시고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개적으로도 살려주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 드릴 때, 또 조용히 말씀을 펼 때,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베드로하고 같이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요한복음 한 13장 정도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너가 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이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몰랐죠. 내가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줘요. 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네 띠띠고 어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남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내 팔을 벌리고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베드로가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준 것이죠. 예. 실제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는데 전승에 하면은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갔다고요?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었어요. 처음에는.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공개적으로 그대 체면을 세워주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아마 어깨동무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를 가까이에서 가면서 베드로의 장래에 될 일을 이렇게 얘기를 쫙 해주니까 그 전에까지는 주님을 굉장히 훌륭한 랍비, 선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또 아니면은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정도로 생각했다고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 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떨 때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가 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어떨 때 요즘은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존절히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그가 정말로 훌륭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공과를 배우고 난 뒤에 그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업을 할 그의 마음의 준비가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자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서서 나가기를 원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하고 싶어 했고 말고가 오면 기도 자르고 어떤 일에 있으면 앞으로 나가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따라와라.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간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서서 가려는 욕구들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하지만은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 잠잠히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배웠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는 마지막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인생 속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옛날처럼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질 않으세요. 말씀 속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예,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올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이제 거의 마지막 절에 가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다 회복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옛날 성정이 또 잠깐 살짝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을까요? 예? 제자들 일곱 명 중에 누가 따라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그 얘기하는 젊은 요한이 아유 예수님하고 형님하고 저기 무슨 얘기를 하며 걸어갈까 또 궁금해가지고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어요. 요한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잘 이제 세랍이 잘 됐는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또 싹 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러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내 아우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아, 그때 참 우리하고 닮았죠, 베드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놀랍게 변하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니하고 요한이 뭐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은 남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을 끝내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탁된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더 신경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래서 시대 소망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많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자기 일은 열심히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어땠을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데 빠질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이 베드로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돼.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는 네가 그만 신경 써라. 너 일만 열심히 신경 쓰고 너 일을 열심히 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또 그의 양떼를 먹이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은총과 또 그리스도를 따른 일에 있어서 베드로 자신이 보여준 그러한 충성스러움으로 하여금, 충성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형제들의 신임을 얻도록 해주었다 하고, 그리고 그는 교회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또 그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얘기 다 해줬지만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일을 바탕으로 그가 정말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의 지지를 회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떨 때 은밀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은밀한 개인적인 일. 그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잘못을 저질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회개를 해야 된다. 회중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으세요. 예. 그래서 영감의 글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이지만은 공개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체면을 완전히 다시 살려주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지니고 다녔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교회들에게 편지를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써서 보내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 베드로 장로님이 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이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영적 지도자들 또 앞으로 교회의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느낀 그 느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즐거운 뜻으로 맡기운 자들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그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담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자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몇 장 되지가 않아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또 살려주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날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처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생활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살리시고 베드로를 인도하신 놀라우신 손길이 오늘날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베드로같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증거를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